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개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지막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세 가지 맡은 소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은 세 가지 그 맡은 소임이 있대요. 첫째는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 예, 그래서 뭐 시각, 또 미각, 청각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게다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에. 그렇죠? 후각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얼굴에 모든 그 감각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임은 두 번째는 신원을 확인하게 하죠. 신원을 확인하게 해요. 여러분, 손을 보고는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제 손이나 뭐 누구 집사님 손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손은 달라요? 예, 다 비슷해요. 예. 또발 보고는 누구 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얼굴은 명확해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상태나 감정을 알려준다. 현재의 상태나 감정을 알려준대요. 저는 단점이 뭐냐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화가 나면 좀 숨겨야 되는데, 목사로서. 늘 경건하고 늘막 은혜로워야 되는데, 막 사랑과 인자가 넘쳐야 되는데, 아니요. 저도 화나면 얼굴에 확 드러나요. 예. 좀 감추고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드러나서 탈이에요. 예. 그랬더니 오늘 2부 때는 막 아멘 하더라고. 예. 아, 진짜 그렇다고 막 아멘하고. 예. 20세기 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얼굴이 지배한다. 무슨 얘기예요? 20세기의 그 학자가, 철학자가 얘기한 이유는 뭐 얼굴이 잘생겨야 뭐 사회를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얼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얼굴이 가진 의미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에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분증에 여러분들 날씬한 몸매가 드러납니까? 예.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 목표는 10kg 빼는 건데, 10kg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날씬한 몸매가 이 신분증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냥 얼굴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권에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근육들 막 자랑이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온단 말이죠. 얼굴만 드러나요. 저는 핸드폰을, 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페이스타임이 있어요. 페이스타임이. 얼굴과 얼굴을 좀 마주보며 통화하자는 그런 페이스타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얼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흔히 누군가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누군가 보고 싶다 할 때, 그럼 엄밀히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얼굴을 보고 싶단 얘기예요. 얼굴을. 그 사람이 손이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발이 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죠. 얼굴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인격, 또 인품,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니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얘기합니다. 여기 주의 영광을 얘기할 때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요. 살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모세를 반석 뒤에 감추시고 그에게 등만 보이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공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바꿔서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예,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 보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하게 되겠죠. 피해요. 뭔가 실수하고 죄가 있으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껄끄러운 거예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선을 피하는 거죠. 숨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심각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떳떳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어요.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요? 죄로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보게 해요. 계속 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의 거울은 요즘의 거울과는 다릅니다. 이때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인데요. 청동은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서 그저 형체만 비출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분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숨기고 싶은 기미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얼굴의 형체만 드러날 뿐이지 이것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보아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일 정도예요. 아무리 잘 봐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도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희미하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이니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 수수께끼, 여러분 수수께끼 아시죠? 수수께끼, 알듯 말듯 이런 거예요. 알듯 말듯, 긴가 민가.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희미하나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닦지요. 여러분 거울 왜 닦아요? 거울이 귀한 거라서요? 그래서 거울을 닦아요? 아니요.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은데 거울이 뿌연 거예요. 뭔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보기 위해서 거울을 닦는 거예요. 거울이 귀하기 때문에 거울을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흔히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 자식이냐?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얘기 듣고 컸나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여러분 전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도대체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구 자식이 도대체 모르겠다고 통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예. 왜 그래요?
희미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러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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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얼굴 보려고 왔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인연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만남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세월을 흘러가면서 우리는 내가 혼자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얼굴들을 만나왔어요. 그 수많은 얼굴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도움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선배를 통해서 배움을 받기도 하고 좋은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후배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인연,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림이요. 예, 한번 보실래요? 그림 한번 쭉 보시죠.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쭉 보는데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요. 왜냐하면 저 그림을 보고 있노라니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그림은요. 어느 무명 화가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경험을 기억해서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 이름을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림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너무 자상하고 또 모든 걸 내가 너를 안다. 네 힘든 걸 다 안다. 너 마음이 지치는 거 다 안다. 외로운 거 다 안다. 힘겨운 거 다 안다. 그렇게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펠탑 효과. 사진 띄워주시죠.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저 옆에 세네강이 막 흘러가는데요. 그 세네강이 흘러서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 너무너무 멋있죠. 저 앞에는 아주 드넓은 잔디밭이 멋지게 있죠. 안 뛰어보셨어요, 거기서? 안 걸어보셨나요? 예. 네.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지만요. 저것이 지어질 때는 아주 흉측한 철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반대를 했죠. 1889년, 네, 프랑스 혁명 100주년과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펠탑 건립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 건립자는 알렉산드로 귀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표가 되자마자 프랑스의 시민들, 파리의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는 도시가 굉장히 예술적인 도시였고요. 그래서 고풍적인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었기에 그래서 창문틀 하나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흉측한 철 구조물을 저기다가 짓는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반대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높이가 한 320m 되는 철 구조물이니까요. 흉측한 거죠. 저것이 어떻게 세워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대 속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서로 간에 약속을 했지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20년만 세워놓자. 그리고 20년 뒤에는 해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 해체하기로.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명물이 됐어요.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된 거예요. 파리 하면 저 에펠탑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주 보면 정든다라는 말 있죠. 그것이 에펠탑 효과예요. 자주 보면 정들어요. 흉측한 철 구조물이었는데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자주 보니까 그것이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아주 대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얼굴도 자주 보다 보면 정들어요. 자주 보다 보면 정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 제가 중요한 개념 얘기하는 두 번째 개념인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안다라는 얘기,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성경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4절로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얘기합니다. 온전히 안다, 온전히 알리라 얘기하죠. 여기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어요. 첫째는요, 지식적 알미 아니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예.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요, 자녀를 인정해 줘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 자녀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내 자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자녀의 마음을 헤집어 놓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줘요. 혹 부족한 자녀일수록 오히려 부모는 더 큰 사랑을 베풀어요. 더 큰 사랑으로 그를 품죠. 왜요? 내 자녀를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셨어요. 제가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항상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줘요. 항상 멋있다고 해요. 예. 아,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도 잘 알아요. 어느 부분에 제가 약점이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자주 실수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항상 제 곁에서 나는 당신을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힘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늘 해줘요. 이렇게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때 행복을 느껴요. 자꾸 불평해 보세요. 당신은 하는 일이 늘 그 모양이야. 아, 마음에 안 들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어. 제 아내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혹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어요? 늘 불평한 말을 하죠. 너는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만 해? 늘 당신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혹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해 주다 보면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가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일어나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주께 나갈 때 주님이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실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솔직히 누군가에게 자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태를 꺼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우리는 가리게 됩니다. 감추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 연약함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가리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우린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들러리나 변두리의 삶이 아니라 중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세우셔요. 중심에. 여기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 옆에서 보살펴 거들어주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변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을 벗어난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변두리예요. 본래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들러리나 변두리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쩌면 중심에 서기보다는 늘 아웃사이더가 돼서 살아왔어요. 늘 밖에서만 머물고 늘 쭈삣쭈삣하고 중심에 서지 못하는 소외감으로 외로움으로 또 박탈감으로 상처로 실패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러리와 같은 인생 우리를 변두리와 같은 인생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개인을 바라보시며 중심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을 주인공 세우신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된 방영된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 이동건 씨가 김정은 씨에게 심쿵 고백을 하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가슴을 향해서 이 안에 너 있다. 너 있어. 예.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변두리가 아니라 너는 들러리가 아니다. 너는 여 안에 있어.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들러리가 되거나 또는 변두리로 머물러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기보다는 그냥 변두리가 편하지요. 그냥 들러리가 되는 게 편하지요. 굳이 중심에 서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또 교인들끼리 또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또 상처도 되고 어려우니 오히려 들러리가 되고 변두리가 되는 게 더 편하지요. 그래서 조용히 예배 끝나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예배 끝나고 나서는 바람과 함께 싹 사라지는 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중심에 들어와서 정말 교인들끼리 다투고 힘들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바람과 함께 샥 사라지고 바람과 함께 샥 나타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변두리 들러리가 아니라 우린 중심에 서야 돼요. 중심 무대예요. 마치 신랑을 만난 신부가 느끼듯이 그렇게 중심에 서야 돼요. 결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주인공인 따로 있고 그렇게 들러리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지 난 들러리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해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경을 바꿔준 경험, 내가 기도했는데 비가 멈춰준 경험, 내가 기도했는데 태풍이 방향을 바꿔준 경험,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험.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연의 일치지. 아, 뭐 기도한다고 돼? 뭐 기도한다고 그게 바뀌어? 기도한다고 무슨 네 무슨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바람이 바뀌어? 아니요. 우연의 일치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대로 된 줄로.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대로 된 줄로요. 무슨 얘기예요? 역사의 중심의 무대에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주인공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들러리로 변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의 무대 속에서 중심에서 주인공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하반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변두리가 되고 들러리가 돼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중심을 이룰 수 없어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귀중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얼마 전에 제가 통장을 만들 일이 있어서 부산은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제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이라서 뭐 부산은행 갈 일은 거의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부산은행에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펄떡 일어나더니 아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럼 여기까지 가지 그럼 어디로 가요? 예? 아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펄떡 인사하는 그래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지점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아 목사님이 오셨냐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점장실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왜 제가 거기 들어가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주 따끈한 차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벌컥벌컥 마시고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양정교회가 건축을 한다지요 하면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하 그거구나. 아, 그거구나. 잠시 잠깐은 좋았어요. 아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잠시 잠깐 좋았지만 이분은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그거는 담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담당한 분들이 그걸 다 알아보고 정리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목적이 사라지면 그분들은 얼굴도 안 볼 겁니다, 저를. 무슨 지점장이 나와서 저한테 인사하겠습니까? 뭐 아는 척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건 좀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성지순례를 가면 많이 걷습니다. 뭐 차량으로 이동하면 좋겠는데 워낙에 도로도 좁고 또 특히 예루살렘 도시 그 성을 좀 다니고 곳곳을 좀 다니려면 뭐 시온산부터 다윗산까지 뭐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려면 정말 많이 걸어야 돼요. 예, 네, 걸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젊은 저도 힘든데 뭐 어른들이야 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 앉을 자리를 찾게 되죠. 예. 네. 그러면 앉을 자리를 찾으면 이렇게 보면 돌멩이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있고 돌멩이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앉아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그 바위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세요? 몇천 년이 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목사님 그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또 부분의 그 자리예요. 와. 엄청 귀한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 가치 있는 몇천 년이나 된 그 돌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 길어야 길게 잡아야 90 또는 100이에요. 진짜 길게 잡아야 90에서 100을 잡아요. 100살. 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천 년 된 거 가치 있는 것과 길어야 90년, 100년 된 거.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귀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중간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포개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얘기합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월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까지 이미 작정하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미국 애틀랜타에 보면 주성령 교회가 있습니다. 이 주성령 교회에 투기 한 점 보내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울증과 불면증 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자들이 오면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죠. 훈련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건 취침 기도라는 거예요. 취침 기도. 취침 기도를 반드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반복해. 또 아침에도 일어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잠자리 들 때도 이 고백을 하고 잠자리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고백을 하고 일어나게.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주께 사랑을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에 있었던 것들이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하던 일들이 염려가 사라지고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실력이 탁월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이 많아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내 존재 자체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천국이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개념 세 번째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어떤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1등이고 믿음은 2등이고 뭐 소망은 3등이고 뭐 이런 어떤 순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 간 이후부터는 믿음, 소망 필요 없습니다. 왜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때가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마지막 대안인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장소예요. 사랑이 마지막 대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녀간에 젊은 청년들 남녀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너와 함께라면 내가 지옥이라도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라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불구덩이라도 들어갈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런 허황된 말을 하는데도 여성들은 마음이 넘어가요. 마음이 너무... 여러분, 그것은 지옥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은 아예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아예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너와 함께라면 너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너가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승민 씨가 쓴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는 등산가들도 기상상태가 악화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베이스캠프로 귀환한다. 그리고 몸이 회복한 후에야 다시 정상 정복에 나선다. 사람에게 있어서 베이스캠프는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베이스캠프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실 그 베이스캠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곳, 그것이 우리의 영적 베이스 캠프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명한다고 해도 설명한다고 해도 변명한다고 해도 생각지도 않은 또 어려움이 발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설명할 기회는 찾아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반드시 설명할 기회는 꼭 올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겠지요. 너 그때 왜 그랬니?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니?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맡겼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 저에겐 위로였어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하는지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께 맡겼어요. 맡겼잖아요.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것이 제겐 위로입니다. 최근에 참 속상한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참 속상한 문자들을 받았어요. 이것을 캡처해놔서 나중에는 내가 따져 물을까? 나중에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과감히 삭제해버렸습니다. 물론 대신 하나님께는 일로 바쳤습니다. 때마침 사랑회로의 초대를 설교하면서 사실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삭제시켜버리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그 사랑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 삭제해 놓으셨어요. 하나도 기억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신학자 폴 텔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졌다. 당신은 받아들여졌다. 당신보다 위대한 존재에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름에게 지금 그 이름을 묻지 마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니 지금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라. 나중에 많이 알게 하게 될 것이니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내려고 하지 말라. 의도하지 말라. 단순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라. 당신은 받아들여졌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물을 따져 물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만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만 기억하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준 사랑. 들러리나 변두리의 인생이 아니라 신랑 만난 신부처럼 중앙 무대에 서게 하시는 그 사랑.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가치의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사랑. 그런데도 얼마나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뭘 더 증명하고 뭘 더 변명하고 뭘 더 설명하려 하십니까? 죄로 인해 희미하게 보이던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사는 흉측한 죄인이었는데 우린 뭘 더 괜찮은 인간임을 증명하려 하십니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오해로 마음 아프게 하고 험담과 중상모략으로 별짓을 다해도 우린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